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에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큰 은총이고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에 시선을 뺏기고 우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보다 더 크게 보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 문제로 인한 두려움은 극복됨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같이 의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의식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500여년 전 마르틴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과 140여 년 전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우리가 있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내가 잡은 것이나 잡고 싶은 것이 아닌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 잡힌 바 되어 매일매일을 개혁의 날로 새롭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여 20주년을 맞은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 해 한 해 오래될수록 성숙해지고 새로워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저희가 교인답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양화진 봉사관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잘 지어지게 하시고 완공 후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 등의 어려움과 불편을 기쁘게 감내하고 양보하는 밑가지로서의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저희를 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도미누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한조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고 열매 맺는 좋은 밭에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셨을 때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내용을 전해줍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3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한 번씩만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서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 1년인 것처럼 여겨져서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부터 십자가 지심까지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시다가 한순간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계략과 빌라도 총독의 선고로 십자가를 지심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절기를 보내신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월절을 보내신 것이 명확하게 유월절로 언급하지 않은 것 한 번을 포함해서 총 네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최소한 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기간에 행하신 첫 표적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13절에서 16절이 이러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안쪽 시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이 제사장의 뜰이었고 그 동쪽 편이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편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짐승을 파는 가게와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사람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물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은 외부 짐승에 대해서는 검사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갖 구실을 대어서 결함을 찾아내고는 제물로 드리기에는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려서 되돌려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밖의 짐승 가격과 성전 안의 짐승 가격이 무려 20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10만 원짜리 양 한 마리가 성전 안에서는 무려 200만 원짜리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부터 20살 이상의 남자에게 매해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 반세겔을 거룩한 반세겔이라고 불렀고 성막 그리고 성전을 꾸려가는 데 사용했습니다. 1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나흘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 생명의 속전 즉 성전 세는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스무 살 이상의 남자면 모두 동일하게 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내는데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반세계를 유대의 은전으로는 받지 않고 두로 세겔로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가게와 환전소는 안나스의 상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자 전직 대제사장이 안나스였습니다. 즉 성전 안의 가게는 대제사장 집안의 사업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파는 상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좌지우지하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다가오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다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3절에 이르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이때는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과 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파는 상전과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한 은전 환전소가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성전의 이방인의 뜰은 시장 통과도 같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내가 3년 전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탄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내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새와 제비가 주의 제단에 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처럼 자기 능력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가족,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가꾸어 갈 수 없고 또 책임질 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된 것과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반면에 강도는 술이나 매, 올빼미 등 맹금류처럼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먹이든지 자신이 들고 있는 흉기든지 간에 그것을 믿고 인생의 터를 자기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에 집착합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인생을 돋보이게 해주고 자신을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근거를 자기 위에 세운다면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물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비롯한 그 배후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와 다름이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전을 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새기게 됩니다. 첫째는 인간은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욕망적이고 세속적 가치관에 잡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과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동의어가 아닙니다. 엘리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던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욕망을 매일 벗어야 진정한 성전의 사람으로 가꾸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벗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촉구합니다. 먼저 본문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이방인은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나라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그들 속에 영원한 생명의 피가 흐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22절에서 2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사람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서상으로는 옛사람을 벗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기름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는 일을 마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작업복을 벗고 몸을 씻은 후에 일상복으로 갈아입을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세수는 했는데 기름 공장이나 탄광에서 입었던 작업복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일상복을 입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전에 바르지 못한 습관과 행실, 세속적 가치관 등을 반드시 먼저 벗어야 합니다. 이전에 바르지 못한 것을 벗지 않고 그저 그 위에 새 것을 입으면 이전의 것이 새 것의 가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둘째는 옛사람을 벗는 것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옛사람을 벗고서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그는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의 주인공처럼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에서 집은 사람의 영혼이나 마음, 삶 등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의 집, 즉 영혼, 마음, 삶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바르지 못한 습관도 버렸고 정직하지 못한 삶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바른 것, 진리의 것, 생명의 것, 영원한 것을 것으로 채워야 했는데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그를 조종하던 귀신이 출타했다가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신보다 더 악질의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점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더 추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집무 공간일 때 일반인이 청와대로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집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집을 지은 자재가 최고급이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기 때문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초가집이나 옥탑방, 반지하방, 원룸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라면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궁궐에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방이 100개도 넘는 거대한 집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는 임금님이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궁궐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과 모습은 궁궐이지만 실제는 공원이고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삶에 하나님을 입으면, 즉 하나님을 모시면 그곳이 영적인 청와대가 되고 영적인 궁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값비싼 것, 아무리 진귀한 것을 가져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머지않아서 거기는 사탄이 와서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는 놀이터가 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비움, 즉 벗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비움, 벗음 후에 채움, 입음은 더 중요하고 진리와 생명으로 또 영원한 것으로 채우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초기와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둔 마지막 시기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인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 특징은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부질없다의 의미도 있지만 일시적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이 이러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대에도 오늘날처럼 올림픽과 같은 대회가 있었고 경기는 크게 두 가지 기록 경기와 격투기가 있었습니다. 기록 경기에는 육상과 승마와 같은 것들이 있었고 격투기에는 권투와 레슬링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선수들은 10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같은 곳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경기에 승리하기 원하는 젊은이는 많이 참아야 하고 많이 노력해야 한다. 그는 더위와 추위를 겪어야 하고 사랑과 술을 끊어야 한다.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얼굴에 주먹을 얼마나 맞아야 하며 또 몸에는 얼마나 맞아야 하는가. 그러나 그들은 모든 고통을 영광의 갈망 때문에 참는다. 참 처절하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 썩을 승리자의 관입니다. 우수한 운동선수들은 메달과 트로피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5년, 10년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다 색이 바래고 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장들을 지금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정말 똑똑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 세월의 빠름을 훨씬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달려감은 썩지 않을 것,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이 이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심은 것과 다른 종류를 결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유한한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이자 법칙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썩어져 가는 것, 즉 유한한 것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렸는데 어느 순간에 불현듯 자신은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쉬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둘째 특징은 유혹의 욕심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즉 빈 들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끝냈을 때 마귀에게 유혹,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가장 대조되는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곳,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유혹의 욕심에 이끌리는 바람에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귀는 모든 환경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모든 것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이 없는 곳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갖게 되거나 좀 더 나은 자리에 있게 되면 또 지금보다 환경이 조금만 더 좋게 바뀌게 되면 그 무엇에도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유혹의 욕심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이 이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하다는 걸어다니다의 뜻입니다. 내가 어디로 걷든지 걷는 그것이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걸은 것의 총합이자 결과입니다.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느냐 벗어버리지 못하느냐와 또 새사람을 입느냐와 입지 않느냐의 시금석은 지금 무엇을 따라서 행하느냐 즉 육체의 욕심을 따르느냐와 성령님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건 지 508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당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선 개혁자들의 사상을 압축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종교적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해주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나 관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치를 들었던 구원은 다섯 개의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Bible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개인은 물론 교회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종교개혁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영원히 살리신다는 것을 믿고 좇을 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가 되었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살 수 있다고 믿을 때 교회는 어김없이 타락했습니다. 어쩌면 종교개혁자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를 들여다보고서 우리가 500년 전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구만이라고 탄식할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언제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면 개혁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의 삶은 결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자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켜가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움을 지켜가며 교인은 교인다움을 지켜가십시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개혁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혹의 욕심을 이루게 해줄 것만 같은 구습을 따르고 있다면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맑히고 밝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질을 상실하면 제사장과 같은 구별된 일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지극히 세속적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도 욕망이 판을 치고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만이 도도하게 흘러갈 수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는 일을 하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거나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섬김을 행하든지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별된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믿음의 일이 되고 구별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교회의 교회의 다음과 교인의 교인다움을 지켜감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진정으로 성전다운 성전으로 가꾸어지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혁이나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사회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정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